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풀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염두에 두고 기적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적을 베푸시다가 나중에 기적 베푸시기를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일 뿐이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지만 사실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적을 우리는 반복되는 기적을 일상이라고 부르듯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기적일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에 온갖 마음을 쏟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으로 먹이고자 할 때 말씀을 먹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그걸 애통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열 가지 기적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냥 회복일 뿐입니다. 병이 낫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와 회복일 뿐이에요. 오늘 그 회복의 또 하나의 증거를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7절 28절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맹인이 둘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겠어요? 절박하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점잖게 기도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외치는 것이죠. 절박하면은 소리를 지르는 것 이해가 됩니다.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나오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졌던 메시아상,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은 다윗과 같은 다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회복해 하는 것을 그걸 구원으로 여겼고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들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입에서 위대한 기도를 듣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게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앉은 이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뭘 제대로 모르고 반복된 실수를 하고 어디 가서 다쳐오고 어디 가서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러면 부모들은 당연히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구원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 뭐 기도 정말 좋은 기도죠. 어떤 사모님이 맨날 뭐 기도를 하는데 남편 목사님이 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집사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떤 장모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쌍히 여기달래요. 가만 보니까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맨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기 사모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고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그걸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 어쩌겠어요? 그 사람을 뭐 쫓아내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에서 벗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로 치유되고 회복되면 문제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나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면 누가 내 자리에 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고 말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 가장 좋은 기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겠네. 좋은 기도입니다. 예, 29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맹인들이 그까지 쫓아와서 그냥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까 주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들에게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불쌍한데 뭘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또 여기서는 거치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따라 구원이 흘러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기적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냐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뭐로요? 내 믿음으로?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원천, 구원의 출발은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흐르는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사람과 왜 못 받는 사람으로 나뉘냐는 말이에요. 햇빛은 모두에게 고루 쏟아지는데 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 햇볕을 손으로 가리고 안 되면 집에 블라인드 커튼을 치고 안 되면 지하실로 들어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 햇빛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햇빛이 없어서 햇빛을 못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은혜로,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걸 받는 이 두 손의 이름을 그냥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세울 게 못 돼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못 됩니다. 내 믿음 뭐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도 은혜가 없으면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겠어요. 또 내 믿음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중에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믿어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자기 공로가 되고 말아요. 그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점점 자기 믿음이 위대해져서 믿음 작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본인의 눈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나중에는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일들까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위대하시지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 없습니다. 이런 장님의 간절한 믿음도 있고 중풍병자의 그냥 자포자기에 가까운 그런 태도도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그 은혜는 고루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이라는 손을 펴고 왔느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손을 지금 호주머니에 넣고 앉아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 손을 펴야 봤지. 옛날에 거지들 집에 맨날 오면은, 요새는 뭐 거지 집에까지 오는 거지가 별로 없습니다. 늘 깡통을 하나 들고 오잖아요. 깡통을 내놔야 밥을 담아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깡통이나 하나 가져가서 오늘도 은혜를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면 못 받죠. 내가 이런 거 얻어먹어야 되나?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눈을 만지셔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그러면 백부장 하인처럼 종이 나올 줄로 믿음대로 되면 되는데 또 눈을 만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눈을 만지는 터치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심정이요. 그들의 정말 구원을 위한 섬세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중동지방에는 이 장님이 이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햇볕도 강렬하지만 그 할라스라고 부르는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래가 다 눈에 들어가요. 그러면 잔 모래가 눈에 각막을 자꾸 깎아내고 해가지고 눈을 다친 사람이 많았고 장님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눈 못 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신명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 뭡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들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은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주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길을 내가 버리고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하면 이런 병, 질병, 증세들에 시달리게 될 거다. 정신이 미치든지 눈이 멀든지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나중에 바꿔주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도 뭐 맹인들 또 지나가다가 저 맹인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의 틀을 또 고쳐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지만 맹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먼 이 맹인 상태를 또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본다고 하나 맹인은 못 본다고 하나 우리는 바라보는 사물의 관점들이 맹인의 관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나 제대로 보는 것이 없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하나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 때문에 눈이 멀고 탐욕 때문에 눈이 멀고 교만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먼 맹인 상태를 더 애통해 하신 것이죠. 이는 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고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맹인과 함께 또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를 고치십니다. 32절에 34절까지예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말 못하는 벙어리 중에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가 치유를 기뻐하고 회복을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물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에요. 믿음 없으면 부정적이요, 비판적이요,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에 묶여있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풀려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고 부어주시는 믿음이라야 하고 내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본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야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 사물을 보는 관점, 남을 대하는 관점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적 아닙니까?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만 열면 남의 욕하다가 남을 칭찬하는 그런 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모조리 보면은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것만 보다가 어쩌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입을 열어서 늘 비판하다가 너무 입만 열면 그냥 비판하다가 말이죠. 얼마나 나 입이 그렇게 촌철살인이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비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단칼에 비판할 수 있냐. 그게 자부심의 뭐 원천이었어요. 그 입이 똑똑해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오. 어디 붙들려서 내 입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비판하는 줄 알았는데 내 입을 누가 쓰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고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입이 사람을 살리는 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입이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보십시오. 온 입마다 악이 가득해서 내뿜는 것마다 도끼요 내뿜는 것마다 살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견디겠어요? 세상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로부터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 땅을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 10명 데려와 봐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무게는 의인 10명이에요. 예루살렘의 무게는 의인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데리고 오면 내가 멸망치 않으리라. 이 시대에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분노를 가라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에 가면 말씀도 읽겠지만은 한 번 더 미리 읽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보가 어딨냐, 자기 편을 쫓아내는 게 어딨냐, 아군에게 누가 총질하냐.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건 선포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돌이키라,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건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전파는 선포예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36절,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두루다니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교의 본산지죠. 주님께서는 본인이 따로 회당을 짓지 않으시고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과 약한 것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티칭, 프리칭, 힐링의 이 3대 사역은 다 회복을 위한 것이.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제 아까 그 저기 저 맹인들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게 구원의 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애가 타고 속이 타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단장의 슬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 뭐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은 느끼겠습니다만 그런 슬픔들을 주님께서는 어쩌면 날마다 느끼신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간장이 탔는지 예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런 엄청난 이 황폐, 전쟁으로 인한 폐해가 눈앞에 그냥 믿기 어려운 현실로 닥쳤을 때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 당시에 이게 목자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들이 다 사꾼들이었기 때문에 사꾼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꾼들 목자들을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인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8절, 9절,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게 이래서 이랬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저를 개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라고 짖는 개다. 저는 그런 뭐 개 같은 입장이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목장에 개가 다니면서 그냥 딴 데로 가지 못하게 양떼를 몰아가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라. 선한 목자를 따라가라.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도 대신 죽을까 못할까 생각해봐야 될 터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께 몰아갈 그런 걸 저는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37절 38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여러분 추수란 때가 있어요. 수수가 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라.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손님으로 뭐 위로하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 나오면 뭐합니까? 병 나왔고 나와도 또 죽는데 병 낫는 게 뭐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 없다가 돈 생기면 뭐합니까? 돈 생기면 뭐 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없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저도 일꾼의 끝말미에도 한 자락이라도 서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소서. 아니 어쩌면 잠든 일꾼들 깨워주소서. 어쩌면 게으름 부리는 일꾼들 주님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일꾼이 있다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일이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오니 주님 이것 전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걱정하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걱정할 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은 들끝만치도 없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휘어져 들녘을 바라보니 온 사방에 추수할 거리가 많은데 그리고 사방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방이 피투성인데 나는 좋사오니 그냥 나 하나 배부르고 나 하나 편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뜨뜻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긴박한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부를 값없이 받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내 공로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